23주 1차 페이지가 30페이지죠. 다 펼치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내용들은 큰 뼈대는 그 중고등부 그 부모님께 나눠드리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밖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데요. 네, 큰 틀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오늘 같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기억하기 원하시거나 다시 한번 살피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부씩 가져가셔서 참고하시면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다루고 있죠. 1계명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고 자기 이외에 다른 신들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정말 신들이 여럿이 있어서 경쟁을 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우월하니까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성경이 계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십계명 성문을 기억하실 텐데 십계명 성문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그 칭호의 뜻은 그 나는 나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동류가 없어서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은 한 존재뿐이죠.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뿐이고요. 하나님 외엔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하나님 외에는 모두 피조물이고 피조물 외에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른 신들이 있으니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뿐이므로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집중과 나에게 모든 그런 경외를 드릴 것 그것을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다 할 것이죠. 따라서 이 일계명의 교훈은요, 마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지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일계명이 사실은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심정적 동의를 하는 것도 부족해요. 아,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시지? 맞아. 라고 동의를 하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기우는 것. 그것도 그 일계명을 우리가 준수한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의 부모다. 아빠다. 엄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동안 몰랐던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녀에게 알려주어서 순종을 요청하는 것이고 사랑을 요청하는 것이고 정말 내가 부모니 나를 믿고 의지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외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최고의 존재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최고의 영광을 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고 하나님에게 항상 마음이 기울어 있고 하나님에게만 가장 최고의 권위를 두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의 의식 가운데 말과 행동까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일계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 일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이것은 진실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마땅히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목적이 있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사랑을 돌리고 존중을 돌리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 그것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일이에요. 진리에 입각한 가장 유익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에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신자들은 여러분은 제 일계명을 떠올 때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만 진정한 즐거움과 안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네바 교리문답 141문 잠시 돌아가 보시면 칼빈이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했죠. 141문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해볼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에게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모든 선한 것을 돌리는 것.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마음. 이것이 일계명에 해당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요, 조금이라도 사실은 나눠져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피조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조물일지라도 남편과 아내, 자식들, 또 내 일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은 존중함이 없이 그 일 자체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계명 위반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0.01%라도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른 존재에게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계명 위반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고 이제 회개하여서 돌이키고 있는, 그래서 성장하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시간들, 하나님 없는 공간들, 하나님 없는 지식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들, 하나님을 악망하지 않는 순간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우리를 의지하여서 스스로 뭔가 추진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일계명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계명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일계명이 모든 그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배하는 가장 기초적인 계명을 할 수 있죠. 다른 모든 계명들은 결국 일계명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가르침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일계명에 확인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초로 두고 이제 이계명으로 오늘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경배할지를 알리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49문 가보실까요? 143문이죠. 제 이계명을 말해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이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144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또 보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금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숭배할 목적으로만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도록 금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제 1계명이잖아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방식으로 피조물을 사용하는 것, 또 형상을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추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1계명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래서 동류가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우리 피조물의 수준에서는 사실 하나님은 파악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145문이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데 145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적인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하고 파악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유형적이고 생기가 없고 부패하며 가시적인 물체 사이에는 어떤 일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형적이지 않죠.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아니면 우리의 촉각으로 어떤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 사실은 걸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참된 생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생명력. 여러분 우리 생명하면 우리가 이제 부패하여서 육신의 생명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아시는 것처럼 죽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마치 그 줄기가 꺾인 꽃이 잠깐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죽었다는 게 드러날 뿐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인생들은 사실 타락 이후에 피조세계에서 진정한 생명력은 발견되지 않아요. 참 생명력은 영원이고 변하지 않음이고 부패하지 않음이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생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칼빈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되겠고요. 가시적인 물체 사이에는 어떠한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상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시가 있는데 성경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죠. 여러분 사실 계시 그 자체도요. 하나님 수준에서는 진리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2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만요. 제가 또 잘못 찾아왔네요.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어디에 속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타난 일이 우리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것은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는요 감추어진 일 그 자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존재성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뭔가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영원히 피조물이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그 자신을 자신의 가장 깊어진 뜻을 따라서 가장 큰 지혜를 따라서 피조물에게 나타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나타난 바로 사실은 그 감추어진 것을 추적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타난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진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알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진리일 뿐이지 하나님 차원에서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말은 누가 하는 거죠? 말은 성대를 가진 인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이라는 게 없는 분이에요. 존재적으로.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기가 울려서 또 언어가 있어서 하나님께는 언어도 없어요. 언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사용하셔서 공기 중에 음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좀 어렴풋이 당신의 존재성을 은혜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통로를 만들어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나타난 거 있잖아요. 나타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적하는데 그 추적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자연현상으로 보이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현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고 계신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연약한 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진실이 아닐지라도 우리 차원에서는 진실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셨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줬고 우리는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추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개혁자들이 우리는 원형신앙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형신앙만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만큼 피조물과 창조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예배한다?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실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받으신다? 이건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 하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실 스스로 나타나게 해주신 것, 그것만이 진실일 뿐이지 우리 차원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사다리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우리에게 주셔야 그 사다리를 우리는 붙잡고 어렴풋이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지 우리 스스로 사다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걸칠 수 있는 그런 존재성이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이 타락했죠. 그죠? 첫 창조 때 그나마 완성된 모습도 아니고요. 타락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아까 히브리 11장 3절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요, 나타나는 것도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시된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계시된 것으로서 뭔가 찾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싫은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없는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적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그것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진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계시해 주신, 나타나해 주신, 그래서 자신을 가늠할 수 없는 자신을 우리에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마저도 거절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약한 종교성이 남아있어서 인간은 늘 끊임없이 피조세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을 추구하고 신을 쫓고 종교를 만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보이는 것으로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피조물을 들어서 신들을 이루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4장 한번 가보시죠. 같이 찾아봐야겠네요. 적은 거를 제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도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12절 보시면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뗄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고다 하면서도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본성.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인간은 아주 본성적으로, 본성적이라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항상 글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본성적으로 피조물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섬기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자기보다 뛰어나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피조물을 붙들고 그것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외형적인 교회 안에 자꾸 어떤 습성이 들어오냐면 진리가 주어졌고 계시가 주어졌잖아요. 나타난 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나타난 것으로서 초월한 하나님을 추적해야 되면서 불구하고 악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자꾸만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그것으로 나타난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나타난 바로 자신을 계시하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모세를 쓰셔서 십계명을 주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십계명을 통하여서 자신의 초월한 존재성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아래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이고, 그죠? 자신들의 그 물질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눈에 보이는 위대하게 보이는 그 피조물을 자신이 바라는 악하게 바라는 것일 수 있겠지만 자신이 바라는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 인간의 진정성이 자리한다고 해서 옳다고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방법은 틀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옳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심각한 죄악성이 반영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6문 보시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가시적인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말이죠. 어떤 식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사실은 더 확대되는 그 결론으로 나아가는데요. 149문에서 이제 정리하게 될 텐데 마지막 막바지에 그래서 비단 외형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만을 지금 이계명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표현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지식이 아닌 것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제2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47문 보시면 여기서는 어떤 예비 방식이 정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나 하는 것처럼 그 형상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린다든지 그 형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그 밖에 다른 공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148문 보시죠. 그러므로 이 계명에서는 모든 조각이나 그림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단지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형상들, 가시적인 형상들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이 형상들을 우상 숭배로 오용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예. 이것이 표면적이고 1차적인 결론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머무시면 안 되고요. 근본적인 이기명의 목적으로 나아가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149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제2계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결론적으로 묻죠. 함께 답해보죠.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다른 모든 신들이 배제된 하나님 자신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계명에서는 우리를 모든 미신들과 육적인 예배 방식으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하여 무엇이 올바른 예배의 형식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주신 목적은요. 모든 미신들과 육적인 예배 형식으로 구해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올바른 예배 형식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서문은 십계명 전체가 나아가 모든 율법들을 지배하는 정신이 되죠. 그러므로 제2계명도 그 서문의 정신은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비교할 피조물이 없다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비교할 동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그 자신의 아들로서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십계명 서문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었다. 그럼 목사님과 공부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문을 따라서 우리는 이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 위에는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방식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어떠한 방식의 예배 형식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우리의 그 본성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악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성경에 자유라는 표현도 있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구속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구속되고 그리스도께 구속되어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받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인간이 생각,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100% 방종입니다. 방종이고요. 100%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겠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정한 방식,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한 방식 이외에 아무리 인간의 진정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그 강남의 큰 교회에서요, 아주 선한 의도로 형상 하나를 만들었죠. 교회를 알리고, 벌써 오래됐어요. 한 15년 된 것 같은데, 교회를 알리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기도선을 만들었어요. 크게 돌로. 교회 앞에서 떡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만 기도할까요? 만지면서 기도합니다. 소문납니다. 만지면서 기도하면 효험이 있다더라. 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그런 일도 많습니다. 뭐 큰 교회 가보시면 여기서 뭘 만지면 뭐 병이 난다더라. 뭐 여기서 무슨 성수를 어떻게 하면 병이 난다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잠깐만 놔두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제어하지 않으면요,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어디 튀어가냐면 자기의 본성, 그러니까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자 하는 그 악한 본성으로 치닫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뭐 진정성, 뭐 선한 의도로 포장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참된 예배는 저는 진리 안에서만 드려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개혁교회, 역사적 개혁교회 그리고 장로교회는요 이런 점에서 그 진리 안에서의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예배 규정, 특별히 공예배 예배 규정을요 굉장히 말씀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그 칼빈도 얘기했지만 그 예배 방식에 있어서 말씀을 따른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사회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뭐 순서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뭘 빼고 뭘 더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말씀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요 역사 속 개혁계는요 그 예배의 모범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개혁교회의 그런 흐름과는 달리 이런 예배 방식에 있어서 자유하고자 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역사가 사실은 카톨릭이죠. 그죠? 카톨릭이 여러분 처음 성화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나요? 교육적 목적이었어요. 게르만 민족이 무식하니까, 이제 게르만 민족이 이제 교회 안으로 자꾸 물민들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언어로 이제 글자를 몰라요. 무식하니까 그림으로 가르치자. 그래서 교회에다 그림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그림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교회 가면 지금도 가면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의 뭐 40순환 돼가지고 쭉 이렇게 교회를 둘러서 그림으로 그려놓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뭐 성화라든가 정말 그 고대 미술에 있어서는 그 미술에 얼마나 거기 심혈을 기울였는지, 고대 미술의 그 정점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그림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다 그거 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상 보러 가는 겁니다. 우상숭배 역사를 보러 가는 거죠. 그렇죠? 칼빈은요, 나는 성경에서 도출된, 따라서 전적으로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인간의 제도들만을 시인할 뿐이다 라고 기독교 강의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보에 뭐 벨직 신학공명서가 계속 기록되잖아요. 오늘로서 벨직 신학공명서 마치게 되는데요, 그 32항에 보시면, 오늘 거에 없습니다. 네, 지났습니다. 32항 2항에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선생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장하신 것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창안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람들이 도입하여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양심을 얽어매고 강요하는 것들, 모든 법들을 거부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51문, 그 이계명과 관련된 문답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이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도 그의 말씀 가운데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금해진 것입니다. 라고 답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분명한 이해를 따라서 개혁교회 역사 가운데서는요. 성경, 특별히 신학의 교회, 여러분 사도의 전승은 단순히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 그 사도의 전승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도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도의 전승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신적인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모든 성경, 신구약 전체가 원리가 되지만 특별히 그 사도의 전승을 따라서 예배 모범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전승되어서 완성되었죠. 여러분 회당 예배와서 같이 공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 공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신약성경은 성경 봉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독의 성격을 사도 바울이 강의하고 설교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심하게 했는지 피곤해서 떨어 죽기도 한단 말이에요.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설교를 듣다가 피곤해서 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말씀을 강의하고 말씀을 설교한 일을 특별히 주일에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예배 때 찬송이 명령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이 이제 신구약에 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시편을 예배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 없습니다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정당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정서를 담아 우리의 지혜를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의 내용으로 주신 시편이 있는 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인간의 고함물은 없기에 우리 개혁자들은 시편 찬송을 공예배 찬송으로 부르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공예배와 함께 시타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애찬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 시행되기 때문에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죠. 감사기도가 있고 세례가 있고 그리고 공적인 신앙거북이 있는 이 모든 일들이요 성경을 근간으로 한 것이에요. 말씀을 근간으로 한 것이란 말이죠. 연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난인을 돌보고 그다음에 병자를 돌보는 일들도 성경이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허용하고 있고 그것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원리 외에 시대의 산물, 시대 정신, 특별히 인간적인 고함물 이런 것들을 아주 무분별하게 교회 안으로 끌어당기는 일들은 사실은 이계명 위원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허물어진 거예요. 사실 일계명이 허물어졌고 십계명 서문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계명을 허무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십계명을 여러분께 강해드리면서 누누이 강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십계명은요 한 계명을 어기면 십계명 전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제가 자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계명 위반은요 물론 이제 카톨릭, 이단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 특별히 가보시면 심지어 거기는 타종교 신들까지 들어와잖아요. 친구하자고 그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극단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보편교회도요 복음주의권이라고 여기지는 그런 보편교회도 슬며시 이런 무변별한 그러니까 이계명 위반이 되는 그런 행위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고 거꾸로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전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이나 특별히 인격을 취하셨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 그래서 쉽게 요즘은 너무 심하게 나와서 친구하자고 예수님을 친구처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개그스럽게 그러나요. 그죠? 이거는 사실 신성 모독에 해당합니다. 그분이 육신을 취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근데 단순히 그가 육신을 취하였던 그 이유로 형상을 그리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자라고 생각에 스테인드글라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를 경건하게 하고 저도 잘 모를 때는 가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유럽에 아주 그 유명한 교회 보시면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그 어느 교회인지 잊어버렸는데요. 그 교회가 이렇게 니은자인데 이제 그 찬양하는 데가 이제 니은자로 있으면 그 이게 접혀지는 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높아요. 근데 찬양하는 데서 찬양하면요 아무 그런 스피커나 확성기가 없더라도 찬양을 하면 소리가 그 위에 있는 그 기둥을 타고 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전율을 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좀 노래 좀 못하더라도요, 그 아름다운 그 울림이요, 쭉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화받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개혁교회, 장로교회, 역사 속에 바른 교회가 형성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후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그 외에 다른 방식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악취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춤췄다고 아주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춤추고 그렇죠? 이런 거는 굉장히 경망한 일이죠. 다윗이 춤춘 그 역사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신과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이해를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뭐 드라마, 설교를 드라마로 대체한다든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도자의 예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신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 아니면 교회의 입장에서 무슨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구도자 예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제가 잘 아는 교회가 토요일에 어떤 일 하는지 아십니까? 토요일에 한 밤 7시쯤 모든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리허설을 합니다. 예배 리허설을 해요. 근데 리허설 할 때 이런 걸 하면 좋을 텐데 말씀 자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날의 설교를 연구하거나 그 다음에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뭘 하냐면요 마치 방송 준비하듯이 이 순간에 조명을 이렇게 켜. 이 순간에 음성을 이렇게 올려. 이 순간에 찬양 반주가 들어가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큐시트를 만든단 말이죠. 대다수의, 안타깝지만 대다수의 대형교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에, 원하는, 요구하는 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송계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형태의 예배는 제2계명에 의해서 정죄받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은요 제2계명 없이 있을 수 없어요. 즉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요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한다면 그분을 예배하는 모든 방법도 그분의 뜻과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1계명과 맞닿을 수 없고 서로 나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들이 능숙해질 정도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실제로 기회가 됐으면 저와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모범의 근간이 되는 성경의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왜 설교 시간이 있고 그것이 성경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신구약 어디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지 왜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 왜 말씀 사역자의 그 공기도가 있는 것인지 뭐 물론 예전에 우리 현상교회는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웨스민 신앙고백서 예배 모금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자주 읽고 자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기회가 되면 이 웨스민 신앙고에서 예배 모금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예배 모금과 관련되는 예배 모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훌륭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다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공예배 방식 그리고 사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그런 방식인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가르침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 오늘 2계명 또 1계명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지혜롭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겸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춰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시의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전화해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주셨기에 감히 그것을 진실로 믿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더듬어 알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 육신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애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그 복을 여기지 아니하고 옛 본성이 요청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피조물과 나 자신과 그것으로 하나님을 치환하려고 하고 아니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시오니 주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즐겁지 않다고 재밌지 않다고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식을 걷어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을 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이 즐거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것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겸손을 갖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그러한 겸손으로서 멀어져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교회로 많이 밀문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싸울 만한 담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도 갖추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만한 실력과 내용들을 말씀 가운데 갖출 수 있도록 현장계 모든 성도들을 부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예배와 모든 주일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거룩하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